사도행전 3장 2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에서 32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에서 32문까지입니다. 제31문 왜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어집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살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다 이루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제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분에게 드리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며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 위에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0문답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붙여지는 칭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임을 부를 때 그저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풀네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에 덧붙여진 하나의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하면 김대중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의 직함과 지위요 호칭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호칭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과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을 가리켰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울이나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도 역시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받았고 선지자들도 간혹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그 사명인데 여기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볼라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선지자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경우는 뭐 뽕나무나 키우고 가축이나 키우다가 갑자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던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사용되었던 그리스도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호칭이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고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고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이걸 흔히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대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활동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진정한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를 그림자 시대요 모형의 시대로 간주한다고 하면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님은 그림자와 모형, 즉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과 참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복음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즉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이런 존재를 기다려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려고 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자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례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그가 유일한 선지자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불리워졌고 모세도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예언을 했고 다윗과 솔로몬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선지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지자 사역이 어느 때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났는가 하니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부터 시작된 이 선지 운동이 이윽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요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를 보면 인간 선지자는 인간의 참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인간 선지자의 연약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올 위대한 선지자를 기대했는데 이런 기대가 처음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2절이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랬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그리고 사도행전 또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환상과 꿈과 계시와 같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은 다 마지막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고 하니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호 속의 경륜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직접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신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제사로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제사장직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제사장직의 기능과는 다르고 또 이런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만 우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구약 체제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그것은 자신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을 보면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뭡니까?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런 분이 아니셨던 것이지요.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우월함은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 속한 자로서 서른 살부터 쉰 살까지 섬기고 그런 다음에는 그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특정한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닌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다섯 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나지요. 그는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옷을 벗고 죽어야만 했던 아론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하다가 요 앞에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우처럼 그 직분을 어느 정도 감당하다가 그 직분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때문에 후계자에게 계승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승계되는 법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직분을 그분께서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반면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모든 제사는 해마다 대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큰 제단 위에 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제사가 부단히 반복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바라보게 하며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에서 무수히 반복되었던 모든 희생제사를 효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드렸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신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0살부터 50살까지만 그 일을 감당했던 이런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한 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효과 있게 하셨고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셨으며 또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셔서 지금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말을 그저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나 사실은 이 말은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막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 성소의 특징이 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자가 없다는 것은 제사장의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려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살아서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삶을 받아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주님의 중보사역, 주님의 기도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도 사단에게 밀가 부르듯 당했던 이런 시험을 받았던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는 연약한 기도요 또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인 만큼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친히 너를 위해서 기도해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가 사단의 시험을 받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가 실족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호칭에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대리하고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 왕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눠지고 말았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처럼 다윗의 집이 쇠락해 갈 무렵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저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표했던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저 단순한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우리 현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에서 있어왔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에는 예수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번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도 배우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긴 하나 그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 호칭 하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리스도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당신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2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에 동참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지요. 접붙여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므로 그 영광스러운 칭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런 그 칭호를 우리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물론 열등하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책무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는 그런 대변자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 이것은 모세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데 성막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자 여호수아가 막 쫓아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세의 비전은 그저 비전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부어짐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사장직과 똑같은 이런 제사장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직분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구약시대 때 있었던 제사장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희생제물로 소와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로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죽는다. 그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 옆에 상달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지장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 자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특징이 뭡니까? 다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속에 속한 그 무엇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이 모든 피조물,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호칭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함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지 이 모든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래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 그냥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당신이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그 고백에 실려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또 우리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어떤 역할 우리에게 맡기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역시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호칭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받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 역시 자기 시대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줄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약에서 예표했던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과 참된 제사장의 이 역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성취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아무 뜻도 없이 입술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이러한 고백을 담아 또한 고백하며 또한 이런 고백을 한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 그런 삶의 열매들 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자로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해도 그저 호칭만 사용하고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가운데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런 가운데 주님을 불러서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그저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가운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7장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에 와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